또 요즘엔 귀까지 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대도 망가지고 음향 조절도 잘 할 것 같지 않으니까 방송실에서 조절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증이라고 하면 자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던 시대를 연도별로 나눈다면은 처음 20년 동안은 일제하에 살았고 5년은 공산치하에 살았고 65년은 대한민국에서 살았습니다. 일제하에 지금 70년이 됐으니까 해방한 지 이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교육은 한국에서 받았고 그때 중등교육은 중국 상해에서 받았습니다. 상해에 살면서 일본이 대륙을 진출해서 점령군 행세를 할 때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국적은 일본입니다. 한일 합병을 했으니까. 그런데 중국 사람에게는 꼴리 황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인도 아닌 사람들이 점령군 일본인 행세를 한다. 올치기라 이게죠. 그러니까 그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망국노의 서름을 겪으면서 살았죠. 근데 거기에서 태평양 전쟁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공격을 할 때 바로 그 시점에 상해에서도 포성이 울렸는데 그것은 일본군이 정박 중에 있던 미국, 영국 조그마한 군함들을 선전포고 없이 격침하는 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일본군의 그 횡포를 보았고 또 관리들이 많이 진출하고 경제적으로 중국에서 수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후에 전쟁, 태평양 전쟁이라는 것이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때 그 영국, 프랑스에서 아주 신형, 최신식 방적기계들이 와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두 다 한마로 부셔가지고 배에다 싣고 그 일본의 야하다 제철소로 보내서 포탄을 만드는 것을 보고 이제 전쟁도 끝이 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신대가 따라다니는 것도 보았고 또 B-29 비행을 해서 공장지대에 폭격하는 것도 그때 보았습니다. 그래, 일본의 그 잔악상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망국노의 소름이라는 게 나라 없는 사람들의 그 소름이라는 것이 뼈에 사무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피난민이지만은 군 생활을 했고 우리 아들도 장교고 손자도 군에 가야 된다. 그래서 사병으로 공군에 사병으로 생활하다가 얼마 전에 제대해서 나왔어요. 그 3대가 나라를 지킨다 하는 데는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런 중에 제가 그 상해 있을 때 소집영장을 받은 거죠. 군대, 그때 20살. 제 1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징병 1기. 나는 징병 2기. 처음에는 학도병, 지원병, 그러다가 이제는 징집으로 전원이다. 한국 사람도 군대 간다. 그래서 입영 통지 받은 것이 45년 4월 1일. 멀리 갈 것도 없이 소주 부대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 그때는 그 아까감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거 받으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 뭐, 출정식을 해주고, 뭐, 환송하고, 그럴 때. 4월 1일인데, 해방 3, 4개월 있으면 이제 해방이 되는 때인데, 그때 들어가면은, 그건 뭐 다 망한 때니까, 저 태평양, 거기에 어느 섬에 가서, 마지막엔 후퇴도 못하고 옥쇄하던 때, 어떻게 할게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고, 들어가면 죽는 건. 그래서, 아야, 종족을 감춰야 되겠다 해서, 일본 군인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도망을 쳐서 겨우 살았습니다. 그 후에 일본은 몇 달 후에 패망을 했습니다. 그 중국이니까 그게 가능했지요. 넓은 중국이니까 가능했지. 본국에 있었으면 어쨌든 끌려가는 거고, 끌려갔으면 또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삶을 살다. 그 본국은 어떠냐 하면은 가끔 어찌다 와보면은 뭐 경제적으로 수탈당해가지고 피폐, 때로 피폐. 극을 달하고. 교계는 어떻냐 하면 신사참배 때문에 쑥밭이 거의 돼가고 그런 상황에서 해방의 기쁨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우리에게 엄연히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일본이 우경화해서 다시 옛날에 그 제국주의의 그걸 향수로 못 잊고 또 그려 하는 것을 볼 때 착잡하고 씁쓸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시대 5년,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저에게는 엄청난 시련이었고 엄청난 그 교훈을 받은 5년이었습니다.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전위부대인지 기독교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고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퍼주고 호의를 베푼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북한에 그 가난한 백성들 돕는 것을 안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닐 것이다. 공산주의라는 그 자체가 고마운 줄을 모르는 겁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뭘 갖다 주며고 퍼주어도 호의를 베풀어도 그것은 본래 우리 건데 너희들이 착취해서 피를 빨아먹고 지금 살다가 조금 돌려주는 거 해봐야 벌써 돌려줘야 될 걸 안 돌려준 거고 또 더 많이 줘야 될 걸 조금 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의 입에서 고맙다든지 감사하든지 보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아야 뭐 전혀 눈꼽만치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던 평양 그것이 적도가 됐으면 붉은 세력의 수도가 된 거죠. 뭐 그 생각을 하면은 사실 평양이 어떤 것이었냐 제가 잘할 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그쪽이 그렇게 왕성했나 하면은 선교할 때 1885년 원두 아펜젤라 제물포에 상륙을 하는 4월 5일 날이 부활절이라고 하지. 그런데 같이 내려요. 같은 배를 타고 왔어요. 와가지고서 내릴 때 누가 먼저 내릴까? 아 우리 그럴 거 없이 같이 내려가자.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은 장가 들었고 한 사람은 미혼이에요. 그러니까 부인 한 사람은 가운데 끼워놓고 하나 둘 셋 하고서 제물포에 발을 디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선교를 한국 선교를 하면서 우리 이제 피선교지를 좀 구분해서 주력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 중부권은 감리교가 주로 맡아서 선교를 했고 북장로교가 제일 힘이 있는 미국의 장로교였는데 북장로교는 서북을 맡았어요. 평양 쪽을 맡았어요. 평안도 함경도 쪽은 가나다 선교회에서 맡았어요. 그리고 호남은 남장로교에서 맡았고 또 영남은 호주 선교회가 맡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후에 이제 다 섞여서 했지만서도 주력을 거기다 하다 보니까 북장로교가 선교하는 그 서북이 교회에 복음 전파하는데 아주 힘이 강해서 이제 장로교, 그때는 뭐 장로교 판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장로교, 에서는 그 북장로교가 제일 힘이 있어서 그 서북지방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파를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교역자 양성기관도 다른 데는 없는데 평양신학교가 하나만 있었습니다, 장로교를. 그래서 전부 다 거기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우수한 학생은 거기서 또 받아들여가지고 그 지방을 또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연히 이제 서북이 왕성하게 복음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것이 신앙 노선을 구별하는데도 되게 이제 그 영향을 후에까지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평양이 그렇게 지금 된 걸 보면 물론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셔서 앞으로 보상과 위로를 주시겠죠. 그런데 우선은 지금 저렇게 됐는데 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희계시 1938년 9월에 장려고 총회가 제27회 총회를 평양 서문박교에서 가질 때 신사참배를 뭐 시달리다 그랬겠지만은 우리 선배들이 거기에서 이거는 뭐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 의례다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신사참배가 해도 된다고 가결을 한 그 평양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신사참배 때문에 투쟁을 할 때 그 평양 감옥에서 옥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그런 그리고 한국교회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공식 회개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못한 겁니다. 마음의 뜻이 맞지 않아요. 그 일부 갈라져가지고 교파를 달리한 일은 있지만 대세가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원인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제 국군이 저는 신학교에 49년 1월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신학 공부를 그 49년도 했는데 1년 하고 나니까 기독교도연맹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건 강야국위가 앞세워가지고 기독교를 잡기 위해서 김일성이가 한 시책인데 교수나 학생은 거기에 가입해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 닫을 값에 못하겠다 하는 측들이 다 그만두고 계속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몇 분 이상 거. 그리고 그 명맥이 다 없어진 셈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듬해 6.25가 터졌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남으로 내려오게 돼서 그 공산주의 시대는 제게는 끝난 셈. 예. 그리고 남한에 와가지고서 그 시대에는 군에부터 군생활을 15년 그거는 뭐 차프를 인도하는 거 군의 정신교육을 하는 거 그러다가 15년을 마치고 민간교회는 지방 대도시라고 해두지요. 거기서 개척을 해서 18년 했고 그 다음에 7년은 서울권에 와서 했는데 처음에 개척할 때에는 시작이니까 그저 간단하게 말하면 제 소신대로 그저 한 셈이고 그 뒤에는 100년 된 오래된 교회에 시무를 하다 보니까 뭐 장로교회 고질된 그런 굳어진 교회에서 마음대로 펼 수가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목회를 마쳤던 것입니다. 이제 제 문제는 그 후에 은퇴하고서 20년이 다 되는데 이제 이것이 저에게는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격동기라고 할까요? 그저 조용히 그저 은퇴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 성경에 있는 대로지만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가 주변에서 자꾸 일어나면서 그 다미성 교회 사건도 뭐 그 웃어버려서 넘어갔지만 그 후에 이제 또 계속해서 오는 그러한 그 종말 그러한 논의가 대두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나? 구원의 문제 확실한가? 휴거가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휴거에 참여할 것인가? 그것도 논란이 뭐 휴거 못 되면 환란이다. 7년 대환란이다. 뭐 또 무슨 뭐 칩을 받으면 어떻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자꾸 둘러오니까 그 이제 제 마음이 그래서 조용하던 제 마음이 흔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나.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장로교의 그 바탕에서 자라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으니까 유럽은 다 아시는 대로 뭐 칼빈이 오대강령 있지 않습니까? 튜립이라는. 아 그게 뭐 궁극구원인데 뭐 성도의 견인지구라는 게 있지 않느냐 말이야. 궁극적으로는 구원받는 거 예정. 그럼 예정. 근데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정됐다 생각하고 믿으면 되는데 왜 그러냐. 글쎄 그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리 밀라고 해도 안 되고 그 논리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러실 것인가 과연. 교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좀 듣기도 하고 인터넷을 또 좀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하고 카페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구원은 그럼 확실한 거냐? 자 그러면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에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것 쫓아간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구원이 이미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 이미 구원은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다. 뭔가 열어놓으신 주님의 구원의 길을 가는 건 내가 가야지. 뭐가 가주지 않는다. 이래 되면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또 하나 붙잡게 된 게 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우리의 생활이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러면 이런 것, 이 같은 법, 금지할 법이 없다. 그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은 가령 천국의 문간에 들어가서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 못 들어오게 막을 법이 없다. 디아이즈 노로 그런 법이 없다. 성경에,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gainst. 그걸 막을 법이 없다. 들어오는 거 용납한다. 그 말을 그러면 뛰어넘었다. 그것이. 그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냐. 그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 열매가 있으면 구원받고, 열매가 없으면 못 구원받는다면, 결국은 따지고 보니까 플러스 행위 아니냐. 지금까지 우리가 플러스 행위로 믿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 행위가 조건이 된다고 하면 누가 갈 것이냐. 동지들하고 또 토론도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열매 맺는다는 게 어떤 때는 맺고 어떤 때는 못 맺는 때가 많고 결국 열매 가지고 따진다면 구원 못 받겠다. 그럼 뭐냐? 은혜로 받는 거다. 결국은 은혜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또 다들 이 얘기가 결론이 그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좀 갈등을 느끼면서 이제 또 이제 인터넷을 여기저기 또 쫓아다니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은퇴한 후에 제가 그런 갈등 속에 여기에 그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시는 그런 미디어 사업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밤도 없고 낮도 없이 그냥 목사님한테 그래서 있는 대로 다 그래서 듣고 또 듣고 귀가 다 망가졌어요. 이제 다 망가졌어요. 너무 듣다 보니까 망가지거나 말거나 구원이 중요하지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이런 갈급한 그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돼서 오니까 뭐 여러분 다 아신 바대로 구원의 완전 보장.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안심해도 된다, 이게. 안심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더 잘못하면 데려가는, 육신을 죽어도 영혼을 살리게 하는 거니까. 구원은 기본이다, 이제. 구원은 기본인데, 기와이면 또 우리가 보상을 하고, 감사한 뜻으로 살아야죠. 예. 그건 감사한 마음에서 사는 거지. 평안한 마음에서 사는 거지. 지금도 아직도 그걸 깨치지 못하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언제 갈지도 모르지 않아요, 사람이. 더구나 나이 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불안에서 놓여놨다는 거. 예, 마음의 평화가 없는. 영혼의 자유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저 부활해도 되겠습니까? 말씀 좀 부활해도 되겠습니까? 그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들은 바 있어요. 또 그게 또 제일 정확하다. 그런 정도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뭐 연구할 기회도 볼 기회도 없고 교단에서 그저 지정해 주신 게 개혁 개정 아닙니까? 강단에서 그밖에 못 올려놓거든요. 못 봐요 공개적으로 다른 성경은.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익숙한 그저 옛날 보던 한자 섞인 걸 지금 전 보고 있습니다만 강대사에서는 개혁 개정밖에 못 올려놓는. 그러니까 교단의 결정이거든.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저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안 풀려나던 것이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마태복음에 하늘의 왕국, 이게 성경을 이걸 꽤 상해서 당한 것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유대인이라고 하면 일반말로 유다야진, 아주 혐오하고 멸시하고 소외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따로 이게 장소를 정해서 살더군요. 그걸 볼 때마다 좀 모양이 이상하니까 모자 쓰고 이렇게 하고 턱수염 거리고 하니까 저 유다야진이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 자기네들끼리는 들리는 말에 유대인이 하나만 슬러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그걸 먹고 살게 하려고 심지어 옷을 한 벌씩 다 벗어준대요. 그럼 농마 장사를 해서라도 먹고 살도록 한다는. 그러니까 돈에 인색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건 관계하지 마라. 그런데 그때 교회가 유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스라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 있는데 왜 그런 자세를 취하냐. 전혀 무관심한 것은 대체 신학을 했지 않습니까? 다들.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그냥 몇 해 후에 독립할 줄 누가 알았어요. 대체 신학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그 대신 교회가 생겼다. 이런 신학적인 관점 때문에 전혀 무관심한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천주교에서는 복음서보다도 더 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건 예수님이 직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서 안에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십자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지. 거기서 구원의 도리가 찾을래도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리에서 찾아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 후에 살아야 되는데 그 구분을 못하는가. 이게 자꾸 충돌이 생기고 성격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마태복음. 거기에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대상과 그 환경과 배경 이거를 고려를 안 하고 다 같은 말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풀리에 서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 와서 그 오기 전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들어오니까 풀리는 거예요. 또 교리서신 교리 바울의 교리서신에서 찾아야 구원의 진술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구분을 해서 보게 되니까 알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의 그 소식은 많이 들었지만 연구를 못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 한국 교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동란을 통해서 해방 전에 남한이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하지 못했던 것이 피난민들이 온 그 속에 대다수가 교인들이 오면서 동란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일반 사회에서 교회를 보는 눈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왜 이렇게 됐는가 언제 한번 피난 초기에 대형 교회입니다. 그때는 그저 큰 교회입니다. 존경받는 어른에게 우리 후진들이 하룻밤을 자면서 무릎을 막 대고 토의도 하고 질문도 한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담당하신 교회가 대형 교회로 지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답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회가 좀 커야 이것저것 할 수 있겠거든?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교회가 커야 힘이 생기고 힘이 생겨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교회를 불리는 일들이 그 후에 경제적인 성장과 같이 한국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한 60년대, 70년대 뭐 얼마나 성장시켜야 된다고 그 성장에 열광하던 때 초초에 부흥회를 하고 또 기도원 운동을 하고 또 오순절 운동이 그때 들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또 뭐 복 받는다 경제적으로 일어나니까. 근데 그 후에 이렇게 교회가 자라나면서 교회가 커야 이것저것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것저것이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무엇하려는 이것저것이냐? 그 목사님 말씀은 그 양로원도 해야 되겠고 학교도 세워야 되겠고 선교사도 보내야 되겠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학교육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저것 좋긴 좋은데 그게 이것저것 할 만한 세력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것저것 속에 안 섞여야 될 것이 자꾸 섞여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렇게 큰 교회가 되고 돈이 많다 보니 이런 저런 돈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예배당 짓는 것도 좋고 선교사 파송화도 다 좋은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 권력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명예가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대교회가 아니면 행세를 못하게 돼. 점점 이런 상황에 빠져들어간 것이 한국교회가 아닌가. 전에는 신학교만 댕길 때만 해도 한 사람의 목양의 수가 250 내지 300이면 족하다 그런 말들을 해왔습니다. 저 공부할 때는. 근데 수가 불어나니까 혼자 감당 못하고 했으니까 부목사 제도를 두는 거지. 부목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동사목사라고 그랬습니다. 큰 교회. 동사목사는 한 달은 A목사가 당회장 일을 하고 한 달은 B목사가 당회장 일을 하면서 교대교대로와 똑같은 수준의 그러한 이었지 동사목사 제도는 있어도 부목사 제도는 없었던 건데 부목사 제도가 생기고 또 예배당이 좁으니까 늘켜야 되고 수가 많으니까 1부, 2부, 3부, 4부 그저 뭐 주일이 되면 이게 들락날락 그것으로 그렇게 돼서 이렇게 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인데 그만 이것저것 속에 다른 것 안 들어갈 뜰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돈이 많아서 잠 못 가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명예욕, 권력, 돈, 세력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 부패, 온상이 돼버리고 말아서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생각을 할 때 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고 또 근본 신앙에서 떠난 결과가 오늘의 한국에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기복주의, 성공주의, 정말로 한국 교회가 망가진 어떤 교회 가니까 헌금 조목이 15개 조목. 그런데 저보다 주일마다 명단이 다 올라와요. 어떤 교회 가니까 일천번제. 일천번제라는 것이 아니 일천번을 한꺼번에 일천마리를 드렸다는 것이지 일천번 그 번자가 다른 번자 아닙니까? 번제라는 번자를 1번, 2번 하는 번자로 해가지고 천번을 선금하라. 이게 지금 유행입니다. 근데 어디 가니까 놀랐어요. 3,000번째가 있어요. 더 놀랐어요. 5,000번째가 있어요. 5,000번째. 근데 한국의 교인들 얼마나 그 순진하고 양순하고 좋은 분들이 많습니까? 물론 이것이 짜내서 교회 확장하고 그래 안 하면 또 조그만 교회는 자꾸 또 이제 쓸어 들어가니까 유진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별별 수단을 다 쓰는 건데 거기에 치어나는 양무리가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도망치기 잘 알아야 된다. 도망치기 잘 알아야, 그거라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도망쳐야지. 빠져나올 재간이 없어요. 얼마나 그 교인 관리 잘 하는데요. 참, 무슨. 그 후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저, 지금 물량주의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 세속주의가 들어왔고 기복주의에 찌들어서 또 종말론에 좋은데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자유를 잃고 평안을 잃어버 초조하고 불안하고 거기 매달리다 일상생활 돌보지 않고 이게 뭔가 균형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와서는 종교 통합을 또 큰 집이라고 하면서 개신교의 한계를 느낍니다. 아무래도 1517년 개혁의 기치를 들고 프로테스트 해가지고 나온 데다 보니까 그 잔재가 묻어 들어와가지고 우리 예배하는 그 안에도 들어와 있고, 특별히 의전 예식을 하는 데 보면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어르신네들이 왜 그 큰 집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일찍부터 다니고 사진을 찍고 그러더니, 이젠 나야 일치하자고.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예배며 예식이며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의 이 한계가 있구나. 여기서 어쨌든 탈피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국교회 장로교가 숫자가 몇 교단이 되는가? 250교단이 더 넘는데요. 누가 통계를 내서 250교단 더 된다는 말을 들은 지가 오래요. 그건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교인들이 그래 했습니까? 이거 지도자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야 총회장 자리가 250개 나올 거 아닙니까? 교인들은 시달리는 거죠, 지금. 빠질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점점 더 쇠약 일로 언제까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교파가 이제는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핵심,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준비했던 건 몇 가지 되는데 제대로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아무쪼록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뭐 요즘에도 뭐 어떤 목사는, 젊은 목사는 축사한다고, 전문적으로 또 그걸 하는 목사도 보고, 또 병 고친다고,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의 문제가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준비한 것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정신이 혼미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여러분 진리를 사모해서 여기까지 오셨고, 저도 진리만을 탐구하고 사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